제8장 성령의 일, 빛비춤과 교통. 며칠 동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분 자신의 의의를 이루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사 구속의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님의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믿을만한 증거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사람들과 그분의 구속을 의지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저녁 나는 주 예수님의 일의 한 면인 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승천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객관적인 면에서의 승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게 한다는 뜻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시듯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일, 빛비춤으로 죄인을 찾으심. 오늘 저녁 우리는 다른 문제를 언급해야겠습니다. 만일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만 언급하고 성령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일에는 세 방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보여줍니다. 한 비유에서는 우리는 죄인을 영접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자상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다른 비유에서는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선한 목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집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하시는 아버지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태어나신 아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신 후 죄인이 아직 집에 들어서기 전에 당신은 또 하나의 비유인 등을 켜서 잃은 드라크마를 인내로서 세세히 찾는 한 여자를 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당신은 죄인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등을 켜서 비추고 쓸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 일하셔서 복음의 일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들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고 아버지는 죄인을 집으로 영접하시며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심으로 사람의 참된 위치가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성령의 빛이 없다면 사람은 유다처럼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속에서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멸망할 위치를 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느낌을 갖는 것은 사람에게 단지 자신의 행함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 뿐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더라도 성령의 빛비춤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죄에 대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조차도 그 속에 육체에 거짓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가 성령의 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이 육체에 속할 뿐 성령께서 사람 속에서 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빛을 인내로서 세심하게 비추셔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모든 일은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처음 갖는 느낌은 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고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호색하며 도박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먼 나라에 있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비추시기 위해 오실 때 먼저 당신은 자신이 먼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그는 자신이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자신은 왜 먼 나라에서 돼지와 함께 있는가? 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가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출 때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 집을 떠났으며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이여, 세상 사람들도 극도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유다처럼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빛이 없다면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먼 나라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죄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죄이지만 성경은 사람의 주된 죄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것과 그릇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릇된 상태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릇된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릇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먼저 그릇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 그릇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비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령은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영접하도록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일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구주이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관적인 구주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구주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모두 성령의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길 잃은 양들로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우리가 병들었거나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이 아니라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그분과 충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보지 못했고 그분의 권위를 보지 못했으며 그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까? 절약하고 저축할 수 없습니까? 부지런히 일할 수 없습니까? 친구를 신중하게 사귈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먼 나라에 감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모든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탕자가 방탕이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비춤은 단지 개인의 위치가 잃어버린 바 된 위치라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지난날의 당신의 모든 것도 좋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과거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고 모든 죄를 주의하십니다. 다만 성령께서 모든 죄를 주의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멸망할 위치를 보여주신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당신에게 보여주신 후에 당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빛이 비침으로써 당신이 사람에게 득죄한 모든 것과 불의한 것이 드러나며 말과 생각에 있어서 당신의 모든 감추어진 죄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성령의 책망은 위로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고히 그분의 자녀를 매질하거나 책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목적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으로서 사람을 비추심은 사람의 잘못됨과 제 길로 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비춤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춤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사람 위에 부으심. 성령께서 빛비추심으로 우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성령은 계속 주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처럼 성령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일 또한 매우 중요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빛으로서 우리를 비추어 우리로 자신의 죄와 잃어버린 바 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모든 불의함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육체 위에 부으셔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일을 얻어 구원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성경 진리를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서 남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외딴 지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으므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 동안이나 간구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만일 내가 당신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주 쉽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내지에 사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아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자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주 어려운 일로 느낍니다. 그들은 나는 이것을 위해 몇 년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하고 구원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을 아주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주 예수님의 일이 완전한 것이듯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일도 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요 성령의 오심도 모든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육체, 곧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어주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사시는가입니다. 이 구절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내려 우리를 위해 죽게 하겠으며 누가 음부로 내려가 우리를 위해 살리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로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에서 특히 원문에서 부르다 라는 단어는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장형제님 대문 앞에서 문고리를 두 번 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서 그에게 내 말을 듣도록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에게 간청할 필요 없이 다만 그에게 한번 알리고 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르다로 번역한 것이지만 고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한번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연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한번 외치는 것도 행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만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8절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입을 열어 한마디 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마 당신은 어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게 있어서는 한번 외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일이 이렇게 빨리 우리 몸에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보았습니까? 17절과 21절은 서로 연결되고 상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도 모르고 주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은 벌써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순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목적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어 한번 오 주여 라고 말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 마음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빛과 같이 틈만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신은 빛이 얼마나 쉽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벽을 뚫는 기계로 나무로 된 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보십시오. 구멍이 있는 곳마다 빛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았다면 성령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성령은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오 주여 라고 부를 때 성령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과 땅에게 고하고 부모에게 고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는 다만 한번 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도고는 고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더 치중한 것입니다. 사실은 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편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성령은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당신에게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일, 교통. 이것 때문에 과거의 나는 계속해서 성령의 일이 곧 교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그분의 사랑이고 주 예수님의 특징은 그분의 은혜이며 성령의 특징은 그분의 교통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은 은혜이시고 주 예수님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징은 교통입니다. 성령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시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은 사랑이나 은혜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다만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은 교통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성령 안에 주 예수님의 일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성령은 빛 같아서 당신 안에 틈이 있기만 하면 즉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곧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안으로 가져오십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 구원의 완전함을 보았습니까? 얼마 전 영국에서 한 유명한 주님의 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압니다. 이에 대해 우리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본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몸은 매우 연약했고 수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어떤 약을 준비해 주었는데 그 약은 냄새만 맡아도 즉시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을 다섯 개의 서랍이 있는 옷장 속에 넣어두었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약 냄새를 맡기만 하면 즉시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었습니다. 비록 그 약에서 약간 악취가 나기는 했지만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또 괴로움을 느끼고서 냄새를 맡으려고 그 약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서랍 속에서 약을 꺼내려 했으나 힘이 없는 고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그가 손을 내밀어 약을 집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여 반신이 침대 밖으로 나와 공중에 뜬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효과 있는 좋은 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80-90년 동안 이 약으로 생명을 유지했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는 그 약 냄새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죽었습니까? 그것은 약이 없거나 그가 약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을 손에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주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처방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누가 그 약을 당신에게 가져와 당신 안으로 투입하느냐에 있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의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약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주 예수의 일을 우리 안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있고 주 예수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주 예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실패와 타락을 보여주며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입을 열어 한마디 하고 당신 마음속에서 주 예수님께 지위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고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큰 예배당에 가거나 기도하거나 강단 앞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은 이미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길가에서든 집 안에서든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기 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악취 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든 조용한 곳에서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구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고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은 사실을 말하고 사도행전 2장은 이유를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입을 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이히 여깁니다. 어떤 죄인은 주 예수님, 당신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일을 이루신 후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를 그분 자신의 말씀 속에 넣어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의 일을 제한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의 일을 제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안에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없다면 말씀은 거짓된 것이 되고 사실이 있어야 말씀이 참된 것이 됩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 예수님의 일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나는 워치만, 곧 파수꾼이라는 뜻의 나의 영어 이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일을 곧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성령 안에 넣으셨습니다. 오늘 성령은 문지기같이 유심히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하려는 것을 볼 때 성령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이틀 전에 한 형제가 내게 사탕 한 상자를 선물하였는데 그 상자는 크고 그 위에는 꽃이 새겨져 있었으며 겉은 분홍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내게 보내는 사탕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종이 상자이지 사탕은 아니었습니다. 사탕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사탕이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종이 상자 속에 사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때 종이 상자를 가져갔지만 사탕도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접한 것은 주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곧 주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의 일은 자연히 당신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자신은 머리가 그리 총명하지 못하여 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 예수님의 일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은 말씀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가져간 것은 분명 종이 상자이지만 내가 얻은 것은 사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은 교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포된 주 예수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성령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교통의 일을 위해 성령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일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심.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주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 보기를 합시다. 주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것과 부활 안에서 이루신 것과 승천 안에서 이루신 것과 재림 시에 이루실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오늘 저녁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신약 성경에 있는 성령일에 관한 것을 다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는 개략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주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의 목적은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의 일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 예수님의 일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은 주 예수님의 일을 가져다 주고 주 예수님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일을 전달해 주며 나중에 가서는 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의 일은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두 자매가 내게 Minister with Christ라는 영어 단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의미는 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차 한 잔을 마시라고 가져다 주고 밥 한 그릇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일은 주 예수님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 죄들 용서함, 씻음, 의롭다함, 거룩하게 됨, 희락 등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임을 보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말했던 거듭남, 생명을 얻음 혹은 영생을 얻음 등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몸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전선 몇 줄이 양수부의 전기를 이곳까지 전달해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일은 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을 때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위해 새로운 전을 예비하심입니다. 사람은 다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세상에 홍수가 지나간 후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왔지만 안식할 곳이 없어 어디에도 머물 수 없었던 그러한 땅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할 곳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먼저 주 예수님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오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면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일은 예언, 방언 말함, 신유, 기적을 행함, 계시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일을 영원히 신선하게 하심. 여기서는 성령의 일인 교통의 모든 항목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며 주 예수님 자신조차도 성령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인 교통을 모르기 때문에 19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만일 성령의 일이 없다면 그들의 이런 질문은 천만 번 오를 것입니다. 1900년 전의 일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19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바람에 마르게 하거나 햇볕에 타서 마르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일을 성령 아래 보존하시고 배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신선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캔으로 든 외제 야채 수프를 가져왔습니다. 겉은 낡았고 보기에 흉했으며 먼지가 그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점원은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보니까 캔이 제조되어 묵은 횟수가 내 나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 캔을 열어서 요리를 해보니 그래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의 일이 성령 안에 넣어지지 않았다면 시간과 공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골고다의 구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1900년 전의 구주께서 어떻게 내게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일을 성령 안에 두시어 배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이 때문에 성령은 능히 주 예수님의 일을 내 안에 전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동생은 화학을 전공했는데 자주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산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일정한 온도만 유지되면 그 세균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게 됩니다. 만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면 또는 다른 것을 추가하면 그 세균은 죽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일을 보존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떠날 때 주 예수님의 일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같이 영원히 성령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은 진리가 성령을 떠난다면 그 진리들은 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것은 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떠날 때 즉시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이며 성령을 떠날 때 곧 사망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주 예수님의 일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고 또한 성령은 이미 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이 말씀이 그에게 멀리 있고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에게 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벙어리라서 입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마음도 없단 말입니까? 당신에게 입이 없을지 모르지만 설마 마음조차도 없겠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은 구원을 얻는 것이 이렇게 쉽냐고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입이 있는 자는 입으로 부르고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에게 가깝고 당신의 입에 있으며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말씀입니다.